지난주 타락한 예배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그래서요. 중간 정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뭘 배운가 하면 신앙의 본질과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삶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고 복음서에 보면 주님 혼자 나중에는 제자들도 동참했지만 주님 혼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물리치고 또 자유케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가 그대로 하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그 일들, 또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그 신앙들 보면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다시 보면 그들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요. 또 그들의 예배를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얘기했고요.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라 그랬고 가증히 여긴다 그랬고요. 또 그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고 또 그 예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게 거짓 신앙 체계의 한 예잖아요. 자,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의 예배를 살펴봤었는데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왜곡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또 하나님의 관점이 거짓 신앙 체계에 내가 빠지게 되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런 그릇된 이해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타락한 예배가 오지요. 자, 그러면 타락한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이 없는 있을 뿐인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친 교훈에 의거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아주 타락한 예배의 두 가지인데 문제는 마음이 없는 입술 뿐인 예배에는 소제목으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것, 두 번째는 삶이 없는 것.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 말합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저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길로 이렇게 달려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삶이 없는 예배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이 없는 예배, 마음은 멀고 입술만 가까운 예배는 삶이 뒷받침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말은 많은데 그대로 안 살아요. 예배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많은데 실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신앙의 본질에선 예배에 대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야. 근데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삶이 없는 예배라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해도 그 길을 안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한 예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삶에 진실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이, 이 경험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된 지식이 있으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이론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애써도 잘 안 되죠. 그게 정확하게 타락한 예배고요. 그 결과로 삶이 없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삶이 말씀대로 살려, 그리고 진실성이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왜?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성품을 아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들은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저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며 가나안으로 인도해왔던 그 생생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좋은 것, 그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가둬보세요, 다 새어나가 버리죠. 하나님은 끝이 없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아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산지가 높고 계곡이 깊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 지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사시사철 계속 흐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경은 그냥 비가 왔다 그러면 다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합니다. 비를 주셔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주식이 뭔가 하면 농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양치는 거예요. 예전부터.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현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물론 쓸어버리기도 했지만 일부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 왜 당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느냐? 그게 뭔가 하면 축복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수확을 많이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뭘 주는데? 그 신이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화적으로 그래요, 그들은. 그 현지에 갔더니 현지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어요. 그들의 농사 기법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농사 잘 되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 그 신이 물을 줘.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참신 아니야. 내가 참된 신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아주 물을 가두지 못할 땅인데 산지가 있는 땅인데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거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토속신을 따르게 된 거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물을 줍니까? 못 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 없는 예배죠. 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시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그들은요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렸어요. 아주 그냥 유월절만 되면 문 열고 이렇게 행사가 있어요. 마지막 유월절 끝날 때 아버지가 가장이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문 열고 메시아가 왔나 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문을 엽니다.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럼 다음에 오시려는가 보다. 그게 끝이에요. 유월절 행사의 끝이. 아, 그들이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메시아가 오겠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래요? 그런 내용도 쭉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도 거부해요.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는데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그의 보내신 자를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는 거절해요. 자, 이런 것들이 삶이 없는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 생각을 안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 관점을 안 내리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관점을 내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봐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야 돼. 그게 보편적으로 이 소개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잘 안 돼. 그럼 교회 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거기에 전초 기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필요를 다 도와줘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 그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계획에 온 삶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지금 삶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집 좀 넓히고 좋은 차 사고 뭐 자녀들이 잘 결혼하고 이런 것에 오직 소망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장래에 더 많은 비축을 해서 이렇게 노년에 좀 부유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살고 여행도 다니고 이게 목적인 사람은 전혀 삶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문제를 애통하며 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된 삶이지요. 그렇게 안 되면 삶이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그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저 말이, 저런 말이 나온 근원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람, 요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시아 왕이 있어요. 자, 요시아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역대 열왕기나 역대 상하에 보면 평가가 달라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만 대개는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예요. 이게 므낫세인데 그가 15년 연장례 해달래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게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요, 뭐인가 하면 성전 문 닫고요, 그, 암몬에 있는 신앙, 그 몰록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요, 불 가운데로 보냈어요. 불 가운데 제사를 했어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다 태워버리고요.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기를 그 사람은요. 몇 수십 년을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처졌겠죠. 유다에.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요담인가 있었는데 그건 짧았어요. 그건 아버지 뜻 하나도 하나 폐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왔는데 이 요시아는 어렸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종교 개혁을 해서 성전을 청소하는데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요, 율법책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는, 죄송합니다. 요시아가 아니라 요아스 왕이.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며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거짓 신앙책에 있다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진가들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이제 배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한다. 나의 공로를 내린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만 사는 삶, 성령으로만 사는 삶, 말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챕터별로 배웠고요. 또 영적 분별 얘기라든지 참된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전혀 안 배운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저와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있어. 나 십자가 복음을 알아. 근데 전혀 십자가 복음에서 제시하는 길을 안 따라가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정말 십자가 복음이 제시하는 길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따라가는 길을 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버렸어. 안 버렸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깨닫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예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자, 하나님의 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고 내가 내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걸 점검하세요. 자, 그러면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진가가 뭔지를 이제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옷매무새를 잘하고 또 외모도 신경 쓰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예배의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애통함을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상하다, 중심에 통회하다 이게 뭘까요? 뭘 내가 마음이 상해야 되고 중심에 통회해야 되지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신 뜻을 내가 잘 분별을 못해요. 내가 잘 동참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실 텐데 내가 그걸 알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걸 내가 깨달아야 내가 삶을 조정하여 나아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왔는데 아무것도 안 깨달아졌어. 그러면요. 진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요. 병들어가지요. 사건 사고는 터지지요. 기후재난은 일어나지요. 질병은 이 역병은 안 없어지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며 하나님 길을 제시해달라고 이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며 그 길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게 오면 내가 즐거워, 내가 그걸 원해. 전혀 자세가 다르죠.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않는다. 그게 42절이잖아요. 그 뒤에 연결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그분이 오면 너희들이 그 말을 잘 들으라. 그 내용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을 그 신명기서는 완전히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들 입지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삶이 없다고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이사야서에 보면 더 적나라합니다.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의 자식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고 적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고 있어요. 선지자에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선지자님,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려면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듣기 좋은 말 하세요. 그리고 거짓된 걸 말하시고요. 우리가 정로를 버리고 다른 데 가게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떠나도록 우리에게 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니,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했냐고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요. 뭐로요? 행동으로.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한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국이 막 쳐들어오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할래, 아람에 가서 도움을 구할래, 또는 아수르에게 편들어야 되네. 뭐 별의별 팀이 많았어요. 이 내부에.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런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을 돌아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정신 나간 사람 봐. 지금 시대가 어떤데? 지금 나라가 풍전등한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걸 모르나? 애굽에 강대국의 도움을 구해야지. 혹은 아수르에 가서 화평을 청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는 이사야는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 간 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왔으면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진짜 내 말을 들었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시대도 파악하지 못한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라고. 저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길로 갔어요. 그걸 말해요. 이런 겁니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경험했었고. 내가 좀 언짢은 마음들이 있어요. 언짢은 마음이 있는데, 아, 교회 갔더니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내 지금 언짢은 마음 위로해 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뭐 화가 났는지 막 야단을 친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빠. 아이고, 오늘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좀 은혜를 입을 했는데 도리어 그냥 신경질만 나왔다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저런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하든 나는 그 길대로 가야 돼. 이게 우리가 마음밭이 개관된 사람이에요. 전하는 자가 뭐 어떻게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네. 그럼 내가 따라야 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엮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마무리해줘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축복할 건 축복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그 관점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정리를 안 해놨어. 쉽게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따라가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말고 하나님에 서서 빨리 정돈해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지혜롭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에선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회가 너무나 힘들어서 각박해서 그게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저렇게 거절했어요. 자, 예레미야 시대 때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했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자, 저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그 이사야 시대는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고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사야 시대보다 100년 정도 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예루살렘 성만 지금 포위당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자, 저런 상황이에요. 자, 저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다 몰래다가 숨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많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를 만나면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또 선지자를 만나면요. 선지자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저렇게 사람에게 물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 그러는데 사실은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지요. 자기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죠. 저런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수없이 길을 제시했건만 말 안 들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움에 당하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응답 주셨던가요? 주셨던가 얘기를 해. 그런데 전혀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면 저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정말 회복이 되지요. 안 됐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묻나요? 묻지도 않지요. 예배 마치고 5분도 안 지나서 뭐합니까? 세상 얘기하지요. 전혀 성경을 읽어봤더니 지난주간 당신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거 있어? 좀 나한테 얘기해 주소. 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분위기가 좀 어색해. 그 얘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우리? 아니, 남들은 다 세상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좀 이상할 거예요. 우리 분위기가 지금 그래요. 근데 어느 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교회 왔으면 이제 성도들이 교제잖아요. 성도들의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누렸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길을 받았던 거 이런 걸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어떻게 지냈어? 뭐 몸이 좀 아팠어?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걸 우리 기도 교제라 그러는데 전혀 그 교제는 좀 범위가 좀 뒤쪽에 밀려 있는 거예요. 그건 물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커피 나누는 거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정말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했으면 그걸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돌이킨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교제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기 시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망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의 삶이 없는 예배가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또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누차 해요. 근데 심지어 이 말씀조차도 가까이 안 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뭐 당연히 타락한 예배로 가지요.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삶을 살다가 그게 주일날만 봐. 그래서 이제 말씀 볼 시간도 없다. 나에게 그렇다. 그러면요. 안타까워요. 그 상황은 참 안타까워요. 여유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타락한 예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지. 자, 호세아 시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저건 또 뭔가? 자, 우리가 여름에 보면 가끔 여 해평 쪽으로 지나다 보면 이렇게 저기 가산 지나서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해평 쪽에 그 개울이 낙동강 지르잖아요. 가다 보면 안개가 촉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 그 길이. 네, 그런데 한 9시나 10시 되면요, 아침에 그 자욱하다 안개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 처음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면 싹 없어졌어요. 자,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에브라임이 북왕국이거든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말은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리고 해요.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잠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렇게 말했던 게 없어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흥정하지요. 하나님, 네,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싹 뒤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 관련된 거 싹 잊어먹어요. 또는 이렇게 말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내 자기 중심으로 삶을 돌이킨다는 거죠. 그렇죠? 저런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7장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박한 대로 행하여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는데 아예 예레미야를 그냥 거짓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아예 그냥 나쁜 놈으로 여겼습니다.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두들겨 패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가두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데 이미 늦었지. 그래서 저런 게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살리려고 말씀해도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그게 아니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자기들은 뭡니까? 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녹이고 개관하고 기경해서 정말 감정적으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 중심에 선다면 그 당시에 길을 봤을 거예요. 저런 문제들이죠.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겉은요 아주 깨끗해요. 말은 번지르하게 해요. 근데 뒤끝은요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의 삶이 없는 삶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저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전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죠. 그래서 바리새인 시대에 예배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타락한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뒤에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걸 타락한 예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과 전통에 기초한 예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과 전통에 기초한 예배.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우리 교단에 그 그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흥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부흥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도 할 겸 또 은혜도 입을 겸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때는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 한편으로는 맞아요. 예, 하나님 앞에 올 때 뭐 찢어진 옷, 뭐 더러운 옷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또 뭐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은행에 가서 돈을 새 돈으로 바꾸세요. 그 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다리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요. 전혀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유형을 묻지 않아요. 이 속에 본질이 있으면요. 애통함이 마음이 있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뭐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지요. 당연히 안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 통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역에 말씀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이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과 전통에 따른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1장 10절로 15절에 그 수많은 제물 드리고 절기 다 지키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지켜라. 민수기 10장 10절 레위기 23장 20장 17절 22절 여기 보면 월삭 안식일 성회 절기 다 지키라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저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거 싫어한다. 부담된다. 기뻐하지 않는다. 침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그들은요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 결과 자신들은요 자신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라고 자부를 했지만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초,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는요.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혹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의견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의 기초가 아니라 다른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리면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남왕국의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잖아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갈른 거예요. 징계로. 그래서 북왕국은 열 지파, 남왕국은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눠졌지요. 근데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은 넓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갈라놨는데 예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 문제가 많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구워 삶아서 자기 편 만들면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입지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국경선을 치고, 야, 이제 안 가도 돼. 저 남쪽 안 가도 되고, 거리도 먼데, 거기 왜 가냐. 그 나라도 다른데, 거기 왜 가. 그러니, 내가 단과 베델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제사 드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참신이에요? 아니죠. 가짜신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요, 심각한 죄입니다. 전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예요. 그래서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변이 일어나도요, 이게 왕조가 바뀌어도 그거는 계속 고수됐어요. 그 정변이 바뀔 때 어땠습니까? 그 아합왕 같은 경우는 그 정변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쳐서 왕조를 바꿔도요, 그 금송아지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 바알이, 아합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그거는 처단해도요, 그 송아지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게 아주 큰 죄지요. 근원적인 것은 정리 안 하고, 소소한 것을 이제 정리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이 이제 망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지 사람의 말에 기초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이거는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의 말에 기초한 예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을 뿐이라.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예를 좀 볼게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자, 이제 신학을 위한 기초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혹은 신학을 이렇게 연구할 때 기초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성경,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왜 교회의 전통 필요하지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어떤 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성. 우리가 그냥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남이 얘기한 대로 다 받아들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합리적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잖아. 성경은 이런데 그건 네 생각이잖아. 이래서 이제 정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체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따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어떤 체험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은 교회 처음 오면 어떻습니까? 전통을 배우지요. 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기초를 가르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교회의 무형으로 있는 어떤 전통들이죠.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걸 가르쳐요.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해요. 어떤 교회 가보면 예배가 우리가 달라요. 그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지.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드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느냐. 그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이렇게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계시도 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경배 찬양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간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틀을 짜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전통적인 교회는 그렇게 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뭐 일어나서 교독문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뭐 장로님들 누가 대표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다가 이렇게 그 기도는 대표 기도는 평신도들 중에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을 시켰어요. 왜? 기도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게 전통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온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목회 기도예요. 사실은 예배에 보면 그런 예들은 이제 나중에 뭐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배가 서로 달라요. 다른데 그 초기에는요, 우리가 교회 시작하고 할 때는, 개척교회 시작할 때는요, 성도들이 완전히 초신자들이다, 이럴 때는 교육적인 측면의 예배를 시작해요. 이 예배도 교육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에 말하는 예배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예배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데, 기존에는 이제 교육적인 스타일 그것을 교단에서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제 고수하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하여간 그 당시에 예배를 잘 들으려고 고민했던 흔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죠. 그래서 저기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세 가지 전통, 이성, 체험이 성경보다 앞서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거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예요. 저게. 그럼 뒤에 가보면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맹인을 만나요. 맹인을 만나서 안 하던 일을 해요.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개가지고 이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바르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 이분이요 여기 진흙을 바르고 이렇게 가면서 실로암 연못을 가요. 가서 세수를 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눈 떴냐? 나 저기서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여기에 발렸는데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러더라. 그 내가 갔는데 나왔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문화를 잘 몰라요.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요,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일한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긴 게 이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발라가지고 그리고 안식일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이게 전통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킴으로 나라를 빼앗겼어요. 포로를 갔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안식일을 우리 철저히 지키자 이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요 이들이 고민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안식일 날 닭이 알을 낳는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까지 고민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안식일 날 이 닭이 알을 낳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낳아버렸어. 그래서 의논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장사하려고 닭을 키웠다면 그건 먹지 말아라. 근데 장사하는 게 아니고 닭고기 그걸 육류를 목적으로 닭을 키웠으면 그놈이 알 낳은 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다 사람들 지혜지요. 사람들 장난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안식일날 저렇게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식사 전에 손 씻어야 된다. 식사 전에 손 씻어야 된다. 자,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손 씻습니까? 씻기도 하지요. 뭐 쌈 같은 거 먹으려면 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손에 더러운 게 묻었을까봐. 예, 좋아요. 이생에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저거예요. 저들은요, 그냥 손이 깨끗해도요, 식사 나오면 손 씻으러 가는 거예요. 아직 그게 딱 틀이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 손 씻어야 된다며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거기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먹기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자, 그러냐? 그럼 와봐라. 자, 너희들을 이 손 씻는 법은 어디서 만들었냐? 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손 씻고 밥 먹어라 없습니다. 식사 전에 손 씻어라 없습니다. 이건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자, 보자.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지키는 너희는 성경에 있는 것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고르바른이라는 제도예요. 고르바는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 돈이 100만 원 수입인데 자기 생활하는 데는 80이 들어. 그리고 자녀 키우는 데 10만 원 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데 10만 원 들어. 그래서 100만 원 딱 끝이야. 저축도 못해. 자, 그런데 교회에 건축을 한대. 지금 여유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죄송합니다. 부모에게 하는 게 10만 원 들어. 예, 그렇게 해서 딱 100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대. 그럼 어떻습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상황이 그래. 그래서 이 장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10만 원을 부모에게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잖아. 그러면 부모에게 해야 되는 거는 그 계명은 탕감돼. 이렇게 됐어요.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딱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안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0에서 자기가 줄여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딱 끊어버리고 그걸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 건 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공경을 못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크냐?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은 너희들이 안 지키면서 말씀을 안 지키면서 성경이도 없는 그것을 너희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사람에게 띄어 씌우는데 짐이 되게 하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말이 없죠. 자, 이런 게 사람의 교훈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저런 게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면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전통이 성경으로 가면 성령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날은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걸 들고 가라 그랬어요. 들 것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38년 동안 그냥 막 앉아서 막 거기서 소변도 보고 했을 텐데 얼마나 더러워요. 그때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들고 가면 더 치유가 되는 줄 알고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뒤뚱거리면서. 그래서 치유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딱 보다가 안식일에 물건 들고 가니까 딱 제재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안식일에 지금 물건 들고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당장 종교 재판에 소환시켰어요. 이분은 완전히 치료는 됐지만 이제 종교 재판에 가면 뭐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자기 책임 면제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38년 동안 제가 아브라함의 자녀고 그 38년 동안 병에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안식일날 건져줬다. 너희들은 안식일날 소나 양이나 돼지가 웅덩이 빠지면 안 건져주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38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건져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 맞지요? 근데 전통에 휘말리면요, 그게 안 보여요. 뭐가 중요한지 안 보여요.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했잖아요. 왜? 그 5장 앞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난 따라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했는데 전통을 따르다 보면 성령을 거역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렇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너 설교 뒤로 하고 다른 것부터 해라. 말씀해요. 그럼 제가 전혀 없는 순서를 했어. 그러면 전통에 근거한 사람은 아니 왜 목사님 순서에 없는 거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따져 나중에. 그 사람 뭐예요? 전통에 따른 거죠. 실제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그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설교가 조금 길었던가 봐요. 나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딱 붙들고 목사님 웬 설교를 깁니까? 30분만 해야지. 무슨 50분을 합니까?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뭐라고요? 사람의 교훈에 따르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의 기초에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는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르는 예배죠. 그래서 전통은 처음에는 좋기 시작했지만 전통이 성경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타락한 예배의 특징은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진실을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다가도요, 쉬 떨어집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다고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행동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에 더 권위를 두고 내가 따라가는 건 없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타락한 예배입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